여러분, 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피를 봤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겨움을 겪었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성경은 죄의 가장 일반적인 비유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편 6절이라든가 또는 59편 2절이라든가 139편 19절에 보면 나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공식도 이런 논리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듣습니다. 피는 생명과 관련하고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피는 반드시 피로만 보상됩니다. 사실 피는 피로만 보상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과학의 최첨단을 살고 있으면서도 피를 우리는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피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피는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헌혈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니까 피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거든요. 이런 살아있는 어떤 그런 섬세한 것들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피가 만들어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최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사실은 나무 열매 또는 채소를 가지고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완전히 물로 망하고 땅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썩은 시체와 물밖에 없었지요. 또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창세기 9장 3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식을 그때부터 허락했지만은 역시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를 주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사람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땅에서 그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첫 부분에서 읽습니다. 복음 시대에 모든 구약의 이런 제약들이 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한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역시 피는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숙고하고 의논한 가운데 구약에서 단 네 가지를 복음 속에서도 이것은 금해야 된다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들도 포함되겠지만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사도행전 15장 20절 이 결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이것을 안디옥에 가져가서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25절에서도 이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 우상의 제물은 각각입니다. 그러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죠. 목매어 죽인 건 뭡니까? 피를 뽑지 않고 죽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대에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를 마시거나 피로 만든 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좋아할지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 속에 금해진 이 항목은 우리가 역시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사죄만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한 마리의 양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하는 간에 꺾인 기름이라든가 콩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한 번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단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죠. 여러분 피비린내 좋습니까? 구약의 제단 가까이의 제사장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바로 죄는 이렇게 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므로 피의 섬짓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겪었던 그런 고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인 죄도 생명의 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원리를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세례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됩니다. 요한 1서를 봐도 이게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의 것들이 예수님의 피에 씻김을 받는 원리가 바로 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장사 지내는 그 의미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하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 각자가 우리 심령에 회복하고 그런 감격과 또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희생의 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제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제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주 절묘하게 접목을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제사의 결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구약의 많은 의문들이 결국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의 책이고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인류의 사람이 나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은 뭡니까? 해암도 상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받는 사실 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만 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민주주의를 가는 사회들 속에도 그 속에 모순은 생기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과거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얘기하지만 그 완전한 제사장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40년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을 때나 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렇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어왔던 짐승의 생명들 이것으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이치를 구약의 율법 속에서 볼 수 있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린 다음에 그러고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1년 1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제사 그리고 모든 피의 제사의 완성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같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은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신 사실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제사는 사실은 구약에도 레위 지파 가문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살아남은 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애굽에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백성이라면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지금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명했던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저들이 특별히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양을 그 밤에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불에 구워 먹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사를 장만하면서 단지 그 양의 피를 다른 때와 다른 것은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있었지요. 오직 순종과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보존케 했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들을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이 유월절의 역사를 보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 유월절의 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서는 장자들만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죽음의 천사가 모든 바닷속의 고기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보이는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의 마음의 문에 피를 바른 사람들 그들은 형벌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유월절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는 감격이고 반드시 예수님의 피에 우리 양심의 인방과 문설주에 발름을 받은 확신과 감격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죠. 각자입니다. 왜? 이 예배당 문 앞에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피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마음의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입니다. 아들도 각자고 딸도 각자고 어머니도 각자고 아버지도 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발림을 받았다는 확신을, 감격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나 여기 속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그 피의 은총에 감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모든 구약에 드려졌던 무슨 제사?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양을 한 마리 드리면서 그 양을 칼질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양을 사서 드리는 돈도 돈이려니와 사실은 양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실제로 보고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뭐, 여기서 수천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또,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조차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오락가락해도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에 잠기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각자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경험이 없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역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담 이후에서부터 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의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의 피는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그 영원한 한 번으로 드려진 속죄의 피로 기념하는 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완성이요 모든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으로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상징으로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주님 앞에 확인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짐승을 태워 바치지 않지만은 역시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피로 기념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만이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가치가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에덴은 죽음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그늘이 에덴에 들이우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을 부추기는 사탄의 뱀을 이용한 간계한 역사가 결국 인간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생명의 동산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에는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어린 양과 송아지의 피로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계속 보십시오. 만약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 죄가 생각나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끊임이 없었고 기억나지 않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우리의 가진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역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을 요한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있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한 분으로 완성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기억하지 못하는 죄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기꺼이 맡기는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과 죽은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건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예수도의 희생의 역사 없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의 사람 자체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결국 에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왕에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기준에 이를 수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한절입니다. 참 이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신구약의 분기점 같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역사 속의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독선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빗나갈 약속이 아니고 거짓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뽑아내신 것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가 뭡니까? 중매쟁이죠. 싸운 사람들을 가운데서 화해시키는 사람이 중매자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의 사람들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같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아벨의 피가 최초의 에덴 이후에 흘려진 의로운 피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 언약대의 성도들도, 즉 구약 시대에 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물론 하나님의 그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바로 첫 언약, 율법과 율법 이전의 모든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의 이전과 이후를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피의 공로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죠. 이미 제사는 드려졌다. 그것도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이 제사를 너의 제사로 받아들여라. 이게 뭡니까? 복음진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를 화목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 전에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밥 먹듯 짓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됐다는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역사 속에 모든 제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짐승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의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제사가 됐든지 아니면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가 됐든지 모든 제사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주기 위한 제사에 불과한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희생은 이 역사 속에 귀중한 어떤 분기점을 마련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완성된 제사는 우리의 죽은 양심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 죽은 양심도 돌이킬 수 있고 또 죽은 삶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사는 삶은 죄송하지만 육신은 살았을 때 죽은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삶을 짐승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림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어쩌면 호화롭게 살든 초라하게 살든 고통스럽게 살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발림을 받은 것.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살립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성령과 더불어 성도들과 사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예배의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령한 교제의 사귐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의 흠 없고 점 없는 거룩한 피,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피의 제사의 효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또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피에 감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